우리 저 오늘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저하고 같이 성경 말씀만 같이 읽고 목사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아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 알려지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범키 형제 찬양한 제목대로 아버지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삶이 변하지 않으면 이상하겠죠. 신앙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변해야 할지, 어떻게 변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억지로 변화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삶을 우리 스스로 증언하면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과 사울의 길이 엇갈렸어요. 한 사람은 현직 왕이고 한 사람은 목동 출신 아니에요? 목동이란 가장 낮고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인생이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로서 역할을 하며 그리고 신정을 꿈꿨던 하나님의 꿈을 배반하고 왕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하셔서 응답하셔서 초대 왕 사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위기로 몰아넣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인간들이 요구한 왕입니다. 그 요구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나 길보아산에서 블레셋에게 대패하게 되고, 그리고 사울과 그 왕자 요나단이, 물론 세 아들이 다 죽지만 죽음을 맞는 비보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그동안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봤지만, 다윗은 정말 줄곧 쫓겨다녔어요. 뭘 잘못해서 쫓겨다닌 게 아닙니다. 정말 다윗이 죄가 하나 있다면은, 왕보다도, 사울 왕보다도 인기를 더 누렸다는 것밖에 없어요.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버거운 골리앗을 쓰러뜨린 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 인사가 하루아침에 그냥 유명해진 것밖에는 죄가 없다고요. 그랬던 다윗이 국내에서 도망다니다 못해서 해외로 이민을 망명을 갔는데 망명 간 곳이 바로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 무슨 기이한 인연입니까? 그 가드에 가서 죽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죠.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시글락 공동체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600명과 함께 정말 뭐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뭐 도적질해서 먹고 사는 일종의 화적대화도 같은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아기스 왕이라는 작자가 너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려고 하는데 와서 도와라. 아니 이스라엘의 영웅이 블레셋의 망명객이 되었다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선봉에 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기가 막히게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시글락에 와보니까도 시글락이 몽땅 다 이렇게 약탈당했어요.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돌아왔더니 아니 웬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옷을 다 찢은 청년이 하나 와가지고 사울 왕, 왕관을 내밀고 그러면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한 거예요. 그는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애가 비가를 부른 것이에요. 시를 지은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에요. 근데 그는 수금을 잘 타가지고 수금을 꽤나 연주하던 수금 연주자였어요. 또 그는 시편의 절반 이상을 지을 만큼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었어요. 그는 또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큼 용감한 전사였어요. 그는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목동이자 시인이자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전사이자 그런 다양한 어떤 삶의 영역을 경험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반면에 이제 사울은 정말 그 당시에 키가 커서 보면 한 2미터나 가까웠을 텐데 사람들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쯤 더 커서 용모도 준수하고 뭐 그렇게 초대 왕으로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다윗 한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나는 그 꼴을 보다 못해서 인생을 온통 망가뜨리고 만 사람이 되고 만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이 애가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우리가 각자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자기 생각을 들여다보세요.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다윗은 어떻게 해서 정적이 죽었는데도 슬픔을 노래할 수 있는가? 이게 궁금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적이 죽으면 기뻐해야 마땅해요. 우리의 감정은 적이 사라지고 나면 정말 쾌재를 부르고 콧노래가 절로 나올 일 아니에요? 아니 나를 십수년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기로 작심하고 달려들던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마음에 그냥 묵은 체증이 사라지듯 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슬퍼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단순하게 성경을 읽어가면 아, 뭐 요나단이 같이 죽었으니까 요나단이 생명처럼 사랑했던 다윗이고 다윗도 자신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이 여인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런 친구를 잃었던 슬픔에 비춰본다면 뭐 시를 하나 지을 만도 하죠. 그러나 그는 단순히 요나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울 왕 그리고 이 요나단의 죽음을 온 국민이 온 백성들이 함께 슬퍼해야 마땅한 사건으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어서 사실은 다른 지파들의 인기는 없어요. 열두 지파 간에는 무언의 경쟁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활을 잘 쏘았어요. 왼손잡이가 많았죠. 왼손잡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싸움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왼손을 잡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오른손도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양손 다 쓰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싸움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11 지파하고 내전을 치를 만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싸움에 탁월한 그런 지파예요. 문제는 그렇게 내전을 치르고 나면 그 상처가 쉽게 씻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탐탁치 않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파예요. 거기서 왕이 나왔고 그 왕이 좌우지간 이제는 전사하고 말았으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과 다윗을 지지하는 유다 지파에서야 뭐 그렇게 슬플 일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지파 간의 갈등이나 어떤 그런 감정의 고를 자기 정치적인 이득이나 목적을 위해서 이걸 부각시키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천박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목동이 대단합니까? 무슨 고등교육을 받았습니까? 뭐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어린 목동 출신의 다윗이 이렇게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냐는 것이죠. 저는 이게 오늘 우리가 봐야 할 다윗의 성품, 다윗의 성품을 빚어가는 다윗의 신앙,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의 합한 자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 부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살면서 우리가 뭘 제대로 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냐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키워드를 이 인간이 살아가는 죄인들이 살아가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이 세상의 품격을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격을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격을 높이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짐승처럼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그걸 닮아가야 할 인간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죄에 사로잡히면은, 죄의식이나 죄책감에 빠지면은 정말 비참한 인생의 지경으로 치닫게 된다. 왕으로 올려놔도 왕노릇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왕답게 백성들을 이끌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끝내 비참하게 인생의 종말을 맞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일개 미천한 목동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워가면 그는 놀랍게도 이 땅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격이 높은 인간, 성품과 품격이 기가 막힌 한 인간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게 다윗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윗은 많은 얘기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실수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꼭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다윗의 시를 뭐 이거 한 편 쓴 겁니까? 애가를 처음 하나 부른 거예요? 그럼 시편의 절반이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은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많은 시들이 비탄시라고 슬픔을 노래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는 비탄시라고 하는 이 시편의 중요한 부분을 그 스스로 지음으로서 슬픔을 시로 승화하는 삶을 살아내다가 이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또 한편의 애가 시를 지었을 뿐이에요. 그가 무슨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슨 쇼맨십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관대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훌륭한 인간이다. 나는 적이 죽어도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제스처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기 시작을 했더니 원수에 묶이지 않고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원한을 품지 않고 그 품은 원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비참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악순환의 삶의 꼬리가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이기고자 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인생 전체가 선순환으로 굴러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악순환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을 고리를 끊어서 선순환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자는 것, 그게 구원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요, 우리를 빚어가시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참 우리가 알기에는 이렇게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한번 이 오늘 몇 가지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이제 사울이 시험에 들게 된 게 그 골리앗을 이제 쓰러뜨리고 돌아올 때 개선 행렬 가운데서 여인들이 부른 노랫말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말이 귀에 들렸단 말이에요. 왕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울의 반응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반응이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는 이 말로 인해서 나라를 혹시 쟤한테 뺏기게 되진 않을까? 그날 이후부터 나라를 뺏길 걱정만 하다가 죽은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게 한 해 이태하다가, 아니요, 그는 왕을 40년간 했어요. 작은 시간이 아니고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일개 목동이고 혜성같이 나타났긴 했지만 자기가 수하에 둘 수 있는 사람이고 사위로 삼았던 사람이고 딸 미가를 주어서 얼마나 자기한테 충성할 수 있는 충성할 수 된 그런 사위를 갖다가 그걸 적으로 돌려가지고 일생 동안 스스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참 놀라운 것은 그 자식, 그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예요. 보통 부전자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울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요나단은 또 안 그래요? 정말 이게 또 신비예요. 요나단은 어떤 정도냐면은 사무엘상 24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24장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니, 본인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다윗, 내가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리고 내가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설 것을 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사실 사울과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실로 그를 사랑해요.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비밀을 우리는 단 한마디 단어에서 우리는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울 때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어요. 근데 그는 그 여호와의 영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으로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걷잡을 수 없는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 자제하고 통제할 수 없는 분노 속으로 치닫고 시기심 가운데 빠져들고 마는 것이죠. 저는 같이 기름부음을 받았지만은 어떤 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여호와의 영이 떠난다는 것. 다윗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줄곧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린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끝끝내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다가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조가를 부르는 걸 통해서 그는 유다 지파 백성 전체가 베냐민 지파를 적으로 돌리지 말 것과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이 있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야 우리 사울 정말 그렇게 우리 다윗을 못 살게 하더니 정말 잘 죽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의 여론일지 모르죠. 그런 여론에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더 몹쓸 사람으로 만들고 사울의 비행을 까발려서 사울을 매장시키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라고 비난하지 않고 흔히 하듯 후임자가 선임자를 그렇게 몹쓸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도 나라가 얼마든지 회복되고 계승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의 리더십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부정적인 면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영광이에요? 얼마나 그가 무슨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대단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 시 애가를 통해서 죽은 자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배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 시체 매질하는 게 쉬워요. 시체 돌 던지기는 쉬운 일이라고요. 그러나 죽은 사람의 업적을 기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에게 어떤 대접을 해서 그 죽음을 죽음답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보고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죽고 나면 그때부터 그냥 온갖 돌을 던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직에서 내려오기만 해도 온갖 비방과 비난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근대사를 보십시오.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는 말이죠. 그중에는 분명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나면 뭐 정치는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후임자가 전임자를 예우할 줄 아는 그리하여 후임자가 전임자를 예우함으로써 그를 대접함으로써 전임자도 후임자도 다 같이 격이 올라감으로써 백성들의 품격이 올라가고 나라의 국격이 올라가도록 하는 것 이게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격을 떨어뜨리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 아니라 다윗도 무슨 잘못을 저지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이게 뭐 바세바와의 사건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한테 나라를 쫓겨서 예? 시드론 기냇가를 울며 울며 이제 또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사건도 만나요. 그럼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아들한테 꾸데타를 당해가지고 피신을 하는데 어제까지 그렇게 충신이라고 고개를 조아리던 시므이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이 더러운 자식아 꺼져라. 어? 모든 베냐민 지파의 머리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그게 지금 비록 도망가는 길이지만은 그 옆에 아비새라든지 칼을 잘 쓰는 부하들이 거기 다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새가 저놈 저 개 같은 놈 내가 목을 따오겠다고 말이지. 아니 내가 개 같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개 같다고 써놨단 말이에요. 저 자식을 내가 목을 베우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사무엘하 16장 11절이에요. 이렇게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게 다윗의 품격이에요. 왕에게, 현직 왕에게 아무리 지금 도망가는 길이지만 이 더러운 자식아 뭐 돌을 던지고 말 흙을 날리고 말. 경호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뭐 목을 쳐겠다 그러는데도 그걸 만류해, 그걸 만류해.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게 다윗이란 말이야. 이게 믿음의 사람의 인격이란 말이야.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뭐 속은 안 믿는 사람보다 속이 더 좁다는 얘기를 들어요. 어떻게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은 더 못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한국 교회 품격은 기가 막힌다는 얘기를 들어요. 물론 저는 이단들이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평가에 일조를 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사실 저는 교회 아닌 것을 교회라고 지금 다 속이는 바람에 생긴 그런 소동들이에요. 교회 아니에요. 십자가를 걸었다고 교회 아니고 문패를 달았다고 교회 아니고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연하는 것이지.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났어요. 자기는 뇌물을 주고받을 때 교회 군의 식당을 쓴대요. 제일 안전하다고. 저는 충격적인 기사를 봤었어요. 여러분 잊어버린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 뒷방에 금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금 세탁을 하고 앉았던 그런 장로와 목사가 있는 교회도 있어요. 서울 시내 한가운데. 그런데 세상을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누구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어떤 매력, 어떤 그런 뭐 신비한 매력이 아니라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본받을 만한 품격, 도덕성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오늘 뭐 그런 복잡한 얘기할 거 없고 저는 한 나라의 왕이 죽었을 때 나하고 사적으로는 원수지간과 같은 사이일지라고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과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마땅히 슬퍼해야 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조가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이 조가를 암송하고 이 역사적 수치가 그냥 부끄러운 수치로 남지 않고 국민이 다시 화합하고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 이 수치를 이겨내고 이걸 기억함으로써 어떻게 하든지 국가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거야말로 참다운 지도력이죠. 그 지도력의 비밀과 원천이 우리는 신앙에 있다는 것을 안단 말이죠. 다윗의 신앙과 사울의 신앙이 어디서 어떻게 빗나갔는지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바른 신앙이란 바른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바른 신앙이란 무슨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이런 슬픔이나 기쁨이나 분노나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다룰 줄 아는가를 일상의 삶 과정에서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신앙보다도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매주 나오는 게 그게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매주 나와가지고 매주 뭐 어디 가서 뇌물이나 주고받으면 그게 뭐 무슨 소용이겠어요. 성경을 매일 끼고 다닌다고 그게 신앙의 중요한 지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뭘 원하지만은 얻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얻는 걸 신앙 안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걸 신앙의 힘으로 풀려고 그래요. 근데 그 풀고자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거 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풀고자 하는 그거 하나도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부족한 것을 풍족하게 얻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주신 이 원형, 본질적인 DNA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본질적인 DNA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결핍감이나 부족감이나 상실감에 시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실감에 시달리지 않는 한 인격이 어떻게 이 인생의 환경 속에서 삶을 아름답게 빚어내느냐? 그게 신앙의 주된 관심사란 말이에요. 누구나 부족하죠. 그러나 다윗은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두렵죠? 전쟁할 때. 그러나 그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치고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신앙은 없는 것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신앙이 없어도 죽기 살기로 하면 다 얻을 수 있어요. 신앙이란 내가 얻지 못해도 주어지지 않아도 상실감에 시달릴지라도 그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냐, 그 욕망을 내가 이겨낼 수 있냐, 그 슬픔과 그 분노를 내가 이겨낼 수 있냐, 이게 신앙이 주는 진정한 능력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무엇보다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면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성령이 오면 비로소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비로소 육신의 소욕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가 원수에 묶이지 않고 원한에 사로잡히지 않고 분노에 치를 떨지 않고 원수가 죽었다고 기뻐 날뛰지 않고 마땅히 국가가 기뻐 슬퍼해야 할 일에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끝까지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을 쏟아쓴 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내가 내 집을 영원히 왕위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겠어요. 그리고 내가 내 집안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집안이 되었겠어요.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족보에 편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 정말 그야말로 한 목동으로 출생 시작한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따라서 다윗의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각자가 많은 인사이트를 얻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조가를 부르는 다윗, 정적이 사라졌지만 슬퍼할 줄 아는, 예, 그런 한 믿음의 사람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022년에 신앙의 한 축과 목적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다 가진 건 못 가졌다고 통탄해하고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 있을지라도 그 슬픔, 그 안타까움, 아쉬움, 결핍감, 상실감을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는지, 신앙 안에서 그 감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가 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할 수 있을지, 그걸 좀 더 깊이 묵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것에 묶이지 마십시오. 있는 것에도 묶이지 마십시오.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만 묶인 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썩은 이빨이 빠진 것 같고 앓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그런 가식적이 아니라 사울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요나단을 위해 통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듯, 우리도 먼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시고 날마다 새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내 감정과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기준이 된 삶이 되게 하시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목사님 이제 기도 말씀 마무리해 주시는 기도 중에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있지 않나 싶은데요. 확인하는 뜻에서 제가 그냥 질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감정에 영향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슬프거나 우울한 일이 있을 때 예배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장례식장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기쁨의 종교인데 제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슬플 때는 도저히 찬양과 감사가 안 나옵니다.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이끌리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좀 더 도움의 말씀을 주신다면 어떻게?
슬퍼하지 않는 채 할 필요는 없죠.
네.
슬픔은 정직해야 하는 것이고 정직하게 슬퍼하지만 그러나 그 슬픔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슬픔에 빠지면 네.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슬픔이 분명 내게 주어진 또 목적이 있다는 것을 한번 인정하고 이 슬픔을 초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내게서 원하시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고자 하는가 이런 쪽에 생각을 좀 맞추시면 훨씬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묶여있지 않고
네.
그 슬픔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뭐 결국은 우리가 자살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자꾸 죽음 속에 빨려 들어가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 하는 거는 건강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예수님도 왜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
예,
죽을 지경이다.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그 계실 때 많은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다.
저는 사실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스데반보다 못하네.
그쵸.
그런 생각.
스데반은 돌 맞으면서도
돌에 맞아 죽는데도 뭐 천국을 보고 말이죠. 근데 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좀 몸부림을 치시나? 아니 지러 오셨다면서 십자가 지러 오셨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시면서.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몇 번 읽으면서 야 성경보다 정확하게 솔직하게 기록한 책은 없다. 우리가 미화하기로 한다면 예수님을 영웅처럼 만들려면 그거 뭐하러 그런 걸 쓰겠어요.
네. 네.
왜 예수님의 그 첫 부활의 증인을 그런 쓸데없는 여자들로 해요.
네.
저는 성경에는 1.1획도 정말 거짓이 없다는데 우선 제가 감동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뭐 정말 죽은 나사로 대문 앞에 가서 자꾸 마리아가 우니까 같이 울잖아요.
네.
그분이 울었더라는 것도 있고 말이죠. 전 그분이 막 성전에서 화가 나서 막 그냥 그 테이블을 뒤집어 엎을 때도 얼마나 통쾌해요.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사실. 그 저는 아유, 예수님은 감정에 지극히 솔직하신 분이다. 그러나 그 감정이 나를 휘두르게 하거나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는 결코 하지 않는 분이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감정이 뭐 컨트롤이 아주 완벽하게 되어서 항상 네 집사님 뭐 이러고 사는 게 아니고 네, 저는 그 진짜 표정만 봐도 역겨워요. 뭐 웃으면 웃고 말이지 뭐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거지. 왜 그렇게 뭐 얼굴을 갖다가 그 가면극을 하듯이 말이야 그냥. 히포크라시라는 게 가면 쓴 거 아니에요? 가면 쓴 거.
네.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느 순간도 가면 쓰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 먹고 마시는 것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것도 먹었어요. 왜 저 사람 저렇게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나. 그런 얘기를 듣는 거. 왜 체면 치리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런 욕 듣겠어요? 아니 그 자기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 무슨 뭐 가늠한 여자를 용서를 하겠으며 세리집에 들어가겠어요?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하는데 그 집에 어떻게 가요? 그 예수님은 그 감정에 한 번도 이렇게 속이거나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아니 무리를 걷고 무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 왜 그런 거 감추려면 감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러냔 말이에요. 그 때문에. 저는 그분이 인간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형이자 인간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형과 인간의 원형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다만 영생이 있냐 없냐의 차이뿐이란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답을 찾아야지 그 어떤 인간에게서도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정말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 예수님이 슬퍼하고 또 고통을 당하시고 하셨던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슬픔을 겪겠지만 이 고아가 아닌 아버지 앞에서 그 감정을 겪어내는 우리의 슬픔과 감정의 어려움을 안전하게 품어주시는 보호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그게 다른 점 같아요. 다윗이 저렇게 절절하게 그 비통한 시들을 읊을 수 있었던 것도 그 듣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마 혼자 내 고통을 들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가장 절망스러운 일일 텐데 예수님은 괴로워 죽을 그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보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요나단 얘기를 오늘 해주셨는데 요나단 죽은 게 너무 불쌍한데 아버지 죄 때문에 죽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까지 사명을 완수한 것일까요?
그건 뭐 각자에게 저는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요. 저는 뭐 요나단 보면 안 된 게 아니라 가장 잘 살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우리 원하는 부모를 택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우리가 택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모와 얼마나 갈등을 많이 빚습니까? 그러고는 때로는 뭐 가출해버리고 아버지하고 인연을 끊어버리고 이런 자녀들이 가끔 있거든요. 또 부모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사울이 한 거에 비하면은 요나단은 정말 효심이 극진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도 사랑했고 다윗도 사랑했고 그런 상황이면 태길이 강요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밉다고 가출하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얼른 죽고 나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무슨 뭐 잔꾀를 쓴 흔적도 없고 그는 왕이 되더라도 다윗이 먼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은 걸 인정할 줄 아는 거야말로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예?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 그래서 시기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저기 저는 찬양이 시원찮기 때문에 안 목사님 찬양을 잘하는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뭐 그건 그분의 은사인데 어떡하겠어요. 내가 왜 저번에 제가 그렇다고 가서 목에다 칼을 긋겠어요. 그럼 따버려야지. 뭐 이러겠어요. 그런데 뭐 자기가 못하는 걸 막 자꾸 묵상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신 건 그래서 주권에 관한 건. 그래서 아까 내가 1부 때는 하나 읽어드렸는데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이 이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 사람 세우고 넘어지는 거 주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저도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언론인 생활을 25년 하면서 모든 서 있는 사람들 다 꼬리 베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들춰오면 서 있을 자격이 없는데 조금만 취재를 해보면 이건 뭐 엉망이도 이런 엉망이 없는데 어느 하나 바른 사람, 반듯한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에 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나?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한테 권위를 주장하나? 이게 그냥 역겨워서 그냥. 예? 이거 14장 4절 알면 내가 그렇게 안 살았죠. 그게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쓰는 건데 말이죠.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그 사람들 인생의 주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또 그렇게 의롭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자리가 없고 기회가 없고 권한이 없어서 그런 짓을 안 하지. 나도 그 자리에 가 있으면 그 사람들도 뭐 더 모질게 할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자리에 안 보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청와대도 우리를 안 보내고 이렇게 이런 데 앉아있게 하겠어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시궁창에 빠져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 있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깊이 묵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런 방법이 아니고선 도저히 우리를 깨뜨릴 방법이 없고 깨우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저는 한편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제 노래를... 아, 이건 저 그냥 못해 신앙 교회 오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왜 얼마 전에 우리한테 소개됐던 그 진짜 교회 오빠라는 그 영화 기억나시죠? 그 암에 걸렸던 형제가 그 마지막 생을 마지막 이렇게 정리하는 그걸 담아냈던 영화인데 그냥 자기 꿈꾸는 거를 기도하면서 성취하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도 그 진통제를 먹지 않는 그 먹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게 이렇게 혼미해지는 그거를 나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가 이 진통제를 먹지 않는 그런 순간들은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는 그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증언하는 것을 충분히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요나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그 증언의 삶은 모자람도 덜함도 없이 완전히 이루고 죽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목사님 언제 우리 저 사후 의기투합해서 한번 이 죽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자 그러셨는데 사실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가 언제 죽어도 좋은 거로 정리가 되는 삶이어야 그렇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요. 그 뭐 스티브 잡스도 죽을 때 죽음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 이런 깨달음을 다 가지고 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나름대로 잘 소화를 해요. 미화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라는 어떤 관문이 그야말로 이게 영생의 입구인데 거길 자꾸 안 들어가겠다면 늦추겠다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네. 누구에게나 다 완벽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말이 만약 애가 뭐 세 살 때 그렇게 갔으면은 여러분 영혼의 시간 속에 3년을 살건 300년을 살건 아무 차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3년은 너무 짧고 100년은 너무 긴 것 같지만 여러분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걔가 13살에 겪을 고난을 미리 막아주셨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 제 같은 사람은 왜 조금 암몽사처럼 모태신앙 되게 해서 좀 일찍 목회를 해서 나도 뭐 성도가 한 70만 되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늦게 불러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힘들게 하고 말이에요. 예,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냐고. 근데 뭐 답을 딱 줘요. 너는 일찍 했으면 모든 목사들이 할 실수를 네 혼자 다 했을 것이다. 네가 지금 기력이 없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지. 조금만 살려놓으면 그냥 온갖 짓을 다 할 놈이라고.
지금 저한테 하시는. 다음 질문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엔 기도 내용이 현실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내용이었는데 요즘에는 성경 말씀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할 때 잠잠하게 되고 별로 말이 없어졌어요. 이런 기도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진짜 친한 사이는 말이 없는 사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말없이 앉아있어도 좋고 그래서 뭐 우리가 팀 켈러 표현을 쓰자면은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그러니까 뭐 의무라는 건 뭘 꼭 요구해야 될 것 같고 뭘 꼭 뭘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기도의 시간이 의무가 아니라 기도가 기쁨의 교제를 위한 시간이고 잠잠히 그분과 함께 마주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네.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의 말처럼 기도는 듣는 시간이다. 나는 그분에게 내 귀를 빌려드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확 안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정말 잠잠히 머물러 있을 때가 어떤 때는 더 그분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네. 어쩌면 이분 그 하나님 앞에서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네요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면 전에 이렇게 자꾸 교환하고 사업하는 그 모두의 기도였다가 이젠 그걸 넘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제하는 그냥 머물러만 있어도 그리고 오늘 저한테 무슨 말씀을 주실래요 하는 오히려 더 기도가 깊어지는 사귐이 더 깊어지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사랑한다는 고백 또 감사하다는 고백보다도 더 좋은 기도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 지식이 많이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신앙을 갖기 전에는 열심히 책 보고 공부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초신자가 되면서 자주 듣게 된 것은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성경 읽고 기도만 하면 분석 보고서들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나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연계해야 될까요?
그 이제 더 메시지 랩이라고 지금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그게 뭐 신앙에 관한 질문 한 130여 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 그게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 이제 이런 유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몇 가지 답변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더 메시지 랩에 있는 좀 답변을 참고했으면 좋겠는데 또 여기서 이왕 질문하셨으니까 가장 짧게 답변 드린다면은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냥 사울한테 목을 내밀고 너 죽이려면 죽여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다면서 게으른 사람들은 정말 때려주고 싶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을 모르고도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죽을 힘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게 죽을 힘을 다한다는 뜻을 잘 깊이 해석하셔야 되는데 예, 내 것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청지기 정신으로 내 생명 내 거 아니다. 내 것이다. 예, 저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시간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재능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뭘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정말 충성되게 우리가 이 모든 걸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고서 더 잘 써야죠. 뭐 보고서가 써주기를 기다려 보고서를 놓고 흰 종이 놓고 보고서가 써질지어다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정말로
아멘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보고서를 잘못 써놓고 가서 말이지 막 그냥 비위를 맞추고 퇴근길에 술 한 잔 사주고 이래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런 것들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보고서 하나로 승부를 걸겠다라고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신앙의 태도라 이 말이죠.
간혹 그런 질문을 좀 받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요. 과학과 신앙을 어떻게 조화를 하느냐. 근데 이 과학도 의학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가능한 학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학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 질서 우리 아직 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질서를 감추어진 질서를 우리 이렇게 열 때 이게 uncover, 뭐 discover 한다는 게 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는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학하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태도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를 속이겠고 또 어떻게 연구보고서를 적당히 쓰겠습니까? 그건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이분의 질문은 예,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대충 보고서 써놓고 하나님 뭐 좋은 고가가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그런 예. 기도하면 맞아야 돼요.
주님 말씀.
여러분 저 오늘 이 3부 예배 설교 제목을 제가 직전에 또 바꿨어요. 어젯밤에 썼다가 아침에 바꿨다가 지금 올라오기 전에 또 3부 예배는 제목을 또 바꿨다고 신앙으로 격을 높이다로 이렇게 바꿨어요. 끝까지 바꾸는 거죠. 끝까지 생각하고 단에 오를 때까지 그걸 뭐 어젯밤에 다 해놓고 뭐 달달달 외워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그러다 가야 돼요.
참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을 참 치열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쉼을 허락하는 거죠. 맨날 놀고 먹는 사람한테 무슨 쉼을 줘요?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한테 무슨 쉼이 필요하고 무슨 일이 필요해요? 저는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잠시 쉬어라 그럴 때 안식이죠.
네. 아마 이 세상이 뭐 여러 가지 모순도 있고 부조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그 노동과 노력이 헐값에 이 뭐 소위 착취되는 것 같은 그런 부조리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 일 자체가 가지는 그 영광과 일 자체가 가지는 즐거움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려움이나 낯선 것을 넘어서는 노력들, 치열한 시도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혹은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속상해요. 이런 질문들 계속 올라오는데요. 목사님 시원하게 답을 해주시긴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마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이렇게 혼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오늘도 사실 교회 옮기고 싶어요, 뭐 여기 오고 싶어요 이런 질문들 여러 개 올라갔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그냥 그 아픔을 우리가 그냥 갖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싸우는 통에 어떤 품격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안타까움 말씀하셔서
격을 떨어뜨리지 말고 격을 높이는 게 이 세상의 격을 높이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대로 야 인물 안 보이니? 내 눈에 인물이 없어? 그러면 네가 인물 되면 될 거 아니냐?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바른 교회가 안 되면 어디 가도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옮기는 게 능사는 아니라 이 말이죠. 어차피 이 코로나 시대가 교회인지 아닌지 검증되고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단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모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영광됨을 드러내면 교회가 될 것이고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점점 아마 밀려나고 아마 이렇게 수치를 겪게 되겠죠.
예, 오늘 우리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의 그 세상다움 하나님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다움 그걸 우리 격이라고 말한다면 올 한 해 그 격을 이루는 그런 일에 여러분과 저희가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지은 조가를 통해서 사랑하는 이와 국가의 비극 앞에 진실하고 그리고 참 정직하게 그리고 참 예의를 다해서 진정으로 아파했던 그 슬픔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을 보시고 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괴로워하시며 씨름하시고 그리고 때로 옳지 않은 일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 상황에 대하여 직면하시고 아니라 하시고 분노하셨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게 진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아니라 예 할 일에 분명히 예하고 아니요 할 일에 아니요하고 기뻐할 때 진짜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는 이들과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알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정말 올 한해 예수님 닮은 진짜 인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이 드러나는 그 격이 달라지는 영광스러운 경험들 하게 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참 못나고 일그러진 우리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영광스러운 여정을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그렇게 뜻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희로애락을 통하여서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는 격이 다른 인생을 살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